34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134쪽 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교회 식구들과 건물된 교회단과 각 가정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생명 양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물질 세상에 살지만 잠시 잠깐인 것을 항상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를 애굽에서 출애굽하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세상적인 목적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세례를 홍해 건너는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가나안 가기 위한 그 과정의 훈련을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물질 세상에 살지만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계시록 12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를 누가 먼저 벗고 늦게 벗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육체를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완성된 세계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최윤아 권사님의 따님 집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 속에 가족은 슬프고 지인은 슬프지만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여 이제는 이 세상에 슬픔도 고통도 없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남아있는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면서 오히려 우리를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최윤아 권사님과 며느리와 자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연보를 드림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땅보다도 그 하늘 시민권을 바라고 사는 은혜를 입었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은혜 가운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도 아니하는 가운데 열심히 서로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기며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진하집사의 빈 자리가 우리 권사님과 형제들에게 너무 클 터인데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너무 슬프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입은 은혜의 기쁨을 마음 한쪽에 지니고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육신의 삶이 어떠한 모양인지 잠깐만 보고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요. 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여기 이 성경에서 잔다라는 코마라는 것 자체는 육신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의 세계에 입성한 그런 존재인데 육신의 몸을 통해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잔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그 세계를 알아야만이 육신의 죽음에 그 이별을 너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믿음을 통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고 로마서 8장 써 있는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너무 지나친 슬퍼함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너무 앞서서 갔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 신앙에 열심히 있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자녀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동네에서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 은혜 받아서 먼저 갔어, 은혜 받아서 먼저 갔어. 이건 지혜롭지 못한 처사예요.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땅의 고통을 조금 감해 주시고 그 세기를 빨리 불러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본인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겉으로 그게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우리 또 저기 여수에 가게 되면 선양한 목사라고 이분은 그 일제 6.25 그 이후에 자녀들이 총살을 당했는데 그분이 쓴 그런 문맹이 있어요. 거기 가면 손영환 목사 기념관 가게 되면요. 내 자녀들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어떤 것들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자기 가족이 먼저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을 그렇게 동네방네 기뻐하고 잔치하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안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마음속에 분명히 이 성경은 육신의 세계 너머에 영적 세계가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육신의 죽음을 마지막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다른 이와 같이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랍니다.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이 강림은 파루시아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거를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말하지요? 실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바라는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물질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 속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은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지녀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만약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이는 건 내가 보고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 강림 파루시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을 강림 파루시아 그 때까지, 이런 강림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어디에 임하셨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잘못 진행될 수가 있어요. 파루시아 될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육신의 죽음을 당한 사람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실제로 육신의 몸을 벗고 나면 그 영체 세계에 있는 걸 더 이상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몸을 입고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몸을 입고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경을 천년을 공부해도 육신을 벗고 그 세계 한번 가면 누가 더 확실히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육을 입고 살 때는 성경을 업삼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조금 더 알 수 있지만 육을 벗고 나면 이 지구상의 최고의, 예를 들면 노벨 어떤 평화상, 노벨 어떤 상을 탈 수 있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누군가 육을 벗고 그 세계를 보면 누구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성경을 잘 본 어떤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육을 벗고 그 세계를 직접 보는 사람이 더 낫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7절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성경에서 구름 속으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삼아 살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이끄심을 받고 살 수 있는 걸 성경에서는 구름들의 존재다 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문학적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예수님 배에서 물이 막 흘러나온 적은 없어요. 침 뱉은 적은 있지만요. 그런데 바로 로마서 7장 31절 이후에 그것은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밭이라 하겠지요. 근데 밭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기 위해서는 물이 끊임없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이 주어지게 되면 마른 밭에 물된 밭이 되어서 어떤 것을 심어도 싹이 날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거칠어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화곡동에 살 때 이야기인데 어떤 그 아파트 앞에서 노점을 하는 할머니가 그 이렇게 살 물건을 팔 때 어떤 젊은 그런 아가씨였는데 서로 그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말을 좀 거칠게 하니까 이 할머니한테 그 젊은 그 아가씨가 아니 할머니 이렇게 말이 거칠게 하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 할머니가 약간 마음에 찔렸는지 어쨌는지 미안해 나도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거칠어졌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구나 처음부터 마음이 거칠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거칠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칠어질 수 있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뿌려줌으로 인해서 세상에 살되 세상에 너무 거칠지 않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가 구름 속으로 이끌어올린다라는 건 땅의 의식에서 하늘 의식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어진 것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구름이라는 건 물을 담고 있는 구름을 히브리 사람들은 구름이라고 말해요. 유다서에서 구름을 두 종류로 나누죠. 물 있는 구름, 물 없는 구름.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라는 명분 아래에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거짓 선지자를 유다서에서는 물 없는 구름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적인 걸 추구하기는 만들지만 사랑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 내가 세상에 살면서 왜 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마음이 거칠어지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하늘에 이끌려진 구름 같은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아이를 공중은요. 물론 이런 공중, 공기 이런 이야기도 가르쳐 주지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누가 권력을 잡고 있다고 말해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을 실현시켜 준다고 하는 그릇된 신앙관을 사단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말은요, 실제로는 번역이 필요한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야기를 사단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일서 2장 16절 이후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의미로 기도를 하고 살 때에 하나님 당신을 더 알게 해주시고 당신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기도가 항상 신앙의 1순위인지 하나님 이번에 집을 좀 넓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연봉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항상 우선이 세상적인 것인지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과 심정에 관한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사단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보다는 항상 보여지는 것에만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사단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은 그러한 의식에 쩌든 공중권세를 잡은 자 휘하에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면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지만 실제로는 누구 땅이에요? 미국 땅이지요. 그러면 이 공중권세를 잡은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성도들만 이 공중권세 받은 세상의 영역 속에 있지만 그 존재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이지만요.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 시민권을 위해서 사는 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마음은 항상 하늘에 두고 산다라는 걸 표현하면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먼저 간 사람은 육신의 몸을 벗은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슬프지만 그 먼저 간 사람만을 중심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배워야 될 걸 다 배우고 하나님이 뭐 해줬다라는 말이에요. 졸업시켜 주었다. 이런 말로 오히려 서로 위로하고 살아라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걸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하지요. 이런 표현 다른 말로 하면 군대에서 아직도 1년 2년 더 군대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제대는 그 제대 선임을 놓고 당신 제대에서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것과 똑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육신의 죽음에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건 하나님의 세계를 관념적으로는 믿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마음 속에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 육신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만 여겨지기 때문에 먼저 간 사람은 늦게 간 사람보다 조금 더 슬픈 일을 먼저 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보면 되고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22장 14절 보시면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치르는 유월절 그 출애굽기 12장 보게 되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예를 들면 유월절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양력인데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의 양력을 그들이 떠나는 달을 1월 14일 날 양을 저녁에 잡아서 먹고 그 새벽에 떠나게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날을 이제는 3월 중순이라고 여기지 말고 1월 14일로 여기고 양을 잡고 밤새 불에 구워서 먹고 새벽에 떠나기를 시작하라 이런 것이거든요. 또한 유월이라는 이 파사흐라는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문지방과 문인방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문지방과 문인방에 피발라진 집이 있으면 죽음이라는 재앙을 넘어가게 되고 애굽 장자들만 죽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림자적인 성격이다라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나와요. 14절에 내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를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3대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게 돼 있었거든요.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 바로 이어지는 일주일을 무교병이라고 말해요. 무교절요. 이게 그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일주일간을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걸 무교절 일주일을 지켜야 되고, 그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추수를 처음 하게 되는데, 그걸 구약에서는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맥추절도 그림자예요. 보리 추수를 처음 하는 걸 50일째 하는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 맥추절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도들 자체를 하나님이 추수하는 백성인 걸 상징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보리 추수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시장에서 떡을 사와가지고 예수님 잡수세요라고 말하니 그 제자들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넘겨주는 그런 일이들이 내 양식이야, 내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수가에 사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말씀 들어봐. 진짜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있어. 이렇게 그 수가성 여인과 함께 나오는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그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말하면 12월 겨울인데 넉 달이 지나면 맥주절이 되는데 맥주절 전 4개월 전이라는 말이에요. 계절적인 시기로는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누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넘겨준 저 여인이 말씀 들으러 오는 데리고 나오는 수가성 동네 사람들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면 실제 그 어떤 보리 추수나 쌀, 벼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추수하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지금 뭐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밭도 어떤 곡식 자라는 밭을 밭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야. 그래서 농사도 우리 그 속담에 농사도 어떤 농사가 가장 큰 농사라고 말해요? 자식 농사, 사람 농사가 가장 큰 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종교의 형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움직여지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이지 뭐 다음 주가 예를 들면요 부활절이에요. 이번 주가 순환절이고 다음 주가 부활절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의미를 모르고 부활절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도 동물 제사를 드릴 때에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내가 죽어져야만이 보세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도구 삼아 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명분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누구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내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은 명분이고 내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어떤 정치인들이 말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정치한다고 말해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지만 권력의 행사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권력의 행사를 해요. 자기를 위해서 권력 행사하고 말은 국민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일한다고 하지만 그 혜택, 그 세상적인 유익은 전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실제 제사의 목적은 내가 이렇게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내가 그 아라비아의 아라비아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렘 부의 지니를 내가 부리고 싶듯이 하나님을 부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너희들은 동물을 드릴 때 내가 이렇게 죽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 쓸 수 없는데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도를 모르고 계속 동물을 잡아 죽이니까 그 동물을 잡아 죽인 걸 하나님이 온전한 제사로 여기지 않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살육제를 지었어. 어떻게 동물을 죽이면서 동물 목숨에 대한 연민도 없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만 가지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해서 종교의 모든 형식은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이런 그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그러면 유월절 먹는다는 것 자체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세상의 욕망의 전차에 타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똑같이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 간혹 가다가 브레이크를 걸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나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가끔은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 기름그릇을 따로 가진 사람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말해요. 지혜롭다라는 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해서 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지식은 노후 대세에 무엇을 아는 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읽는 게 지식이면 노하우는 아는 걸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힘, 그 참다운 의미를 내가 재활용할 수 있고 그 확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걸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보세요. 그 안식일 날 동물들을 죽거나 말거나 그냥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대로 두기도 하고 구해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구해지고 어떤 때는 안 구해져요. 내 재산과 관계없는 양들은 구해내고 내 재산과 관계 없는 건 내버려 두고 관계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날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쳐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사람 구우는 게 아니라 양도 구우더라. 재산상 이익되는 건 구하고 재산상 이익이 안 되는 건 안 구는 것이냐? 그러면 사람의 목숨이 재산보다 못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항상 성경 이야기는 사람의 영혼 구원 자체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물질에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게 뭐냐면 보세요. 주기도문에 나오지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실 때 이 하늘이 복수하니라고 했어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잠깐 한번 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있을 때 이 하늘은 하늘들이 다 계세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공간적인 하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마태복음 5장 잠깐 넘어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4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4절이에요. 중간 보겠습니다.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라고 말했지요. 성경에서 하늘은 공간적인 하늘이나 성층권이냐 대기권이냐 뭐 우주권이냐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늘은 무엇을 하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좌정하여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마음 속을 하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유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온유, 희락, 기쁨, 감사, 평안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움직여지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지만 보좌라고 말할 때는 누군가한테 신앙관이 옳고 그름을 시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좌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를 보좌 삼아 앉아 계신다라는 말이고 누군가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 돈만 많이 벌었어요. 명예만 높아졌어요. 근데 성경 이야기를 전혀 모르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거 하나님 은혜와 관계가 없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이 네 안에서 그냥 물 빠지듯 소나기에서 빠져도 하나님이 너를 이끄심을 네가 느끼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물질이 많아짐으로 네 명예가 높아짐으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 이렇게 누군가한테 교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좌 삼아 앉아있는 하늘의 존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건 보좌 삼아 하나님이 그를 도구 삼아 지금 선용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세상적인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과 구별된 성도를 거룩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과는 삶의 방향이 다른 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은 거룩이신 분인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뭐냐면 네 삶이 세상 사람과 방향이 다르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거나 더 나쁜 짓을 하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이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과 사는 삶의 패러다임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너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아버지의 말씀이 너를 이끄셔서 너를 보세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 자체는요.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영토, 주권, 그 다음에 뭐, 그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통합된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거이듯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돼.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야 돼. 이것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그 주기도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통해서 그릇된 종교의식을 귀신이 쫓겨나가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 천국이 임하게 되면 어떠한 조건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내 조건이 이루어져야만이 자족하는 게 아니라 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으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요.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너희들 마음속에서 유월절의 본질적인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여기 이 다시라고 써있는 우케티라는 말은 결코 이 유월절 행사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러 왔어요. 구약에서 그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상징하는 그림자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 어린 양이었어요. 이 실제 어린 양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자체는 어린 양이 피 흘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문인방과 문지방에 피를 바르게 되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겠지요. 근데 여기 그 집이 하나님의 백성이 집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인방의 입에 피 발라졌다라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정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걸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의 참뜻을 성도가 알게 되면 굳이 유월절 행사를 모을 필요가 없어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지 알면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끊고 다음 주에 한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 아는 어떤 그 아는 사람도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을 해대는지 참 그 세상 말로 가관이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도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어.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느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준 적은 있는데 누구를 주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랍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외적인 어떤 세례요. 예를 들면 침례교는요. 지금도 어떤 강가를 간다든지 최소한 목욕탕 시설에 가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쭉 빠뜨렸다가 꺼내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그냥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고요. 자, 그런데 그것은 그 영적인 참 세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그림자예요. 백년 천년 세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참 세례를 받지 못한 거라는 말이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하나의 상징이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돼요. 사랑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그 전 교회당에서 여기 나올 때 보증금을 못 받고 나왔지요. 그것이 벌써 이제 만 10년이 다 돼갔는데 이 목사가 못 주면서도 왜 나가냐고, 안 나가야만 자기들이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왜 나가냐고 막 상소리를 해서 내가 녹음하니까 조심을 하고 내가 이 말도 했는데 그분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저한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인데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고. 내가 하나님이 살게 해주면 그곳이 나한테 뭐일 수 있어요? 지옥일 수 있어요. 무조건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밑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살다가 보면 세상 말도 있지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인다.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최소한 피해를 주면 피해를 준 마음에 미안함이라든지 짐은 가지고 있어야지 왜 자기의 이익을 더 이상 주지 않고 교회를 옮기느냐고 하면서 그걸 또 그 뒤로 보니까 또 나쁜 짓을 더 많이 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빠져나오고 난 뒤에 또 어떤 목사가 들어가가지고 또 그 손해를 많이 입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면 세상적인 피해는 안 주려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써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줘도 괜찮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세례 문제 자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사랑을 찾아가는 쪽에 끊임없는 발돋움을 하는 수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세례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례받은 것을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세례받은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제사 드렸다고 하나님께 나처럼 제사 많이 드린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내를 원한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제사의 본질적인 뜻을 모르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 모르는 거야. 우리 유교에서도 부모한테 제사드리지요. 근데 이 제사드리는 본질적인 뜻은 뭐예요? 나도 조만간 병풍 뒤에 갈 건데, 나도 조만간 이 육신의 몸을 벗을 텐데 항상 죽음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고 설레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자체를 제사를 통해 깨닫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렸어도 제사의 본질을 뭔 거예요? 놓친 거와 마찬가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 깨달아 재야만 되는 거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림자적인 유월절은 내가 다시 하지 않을 거야. 이 말 속에는 또 어떠냐면 나는 이제 육체를 벗고 영의 몸을 입고 그 세계에서 살 거야.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또 총대를 한번 맬 텐데 이 성경 전체를 모르면 아무튼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편협돼가지고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했겠어요? 육체의 몸이 아니겠어요? 만약 육체의 몸이 부활했다라고 하면 바울이 표현한 것과 예수님의 부활에는 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선 19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육신의 삶뿐이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과 44절, 49절 이렇게 세 절 있겠습니다. 35절 보세요. 누가 묻기를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4절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성령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성령의 몸이 있느니라. 4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육의 몸을 입고 산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영의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물질 세상은 하나님의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한 못자리예요. 여기 이 못자리에서 어떤 못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나가시면 조금 이해하는 게 편해요. 예를 들면요. 글쎄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못 봤어요? 성경에서 못 본 사람 하나 있잖아요. 디두모라는 것은요. 쌍둥이 도마예요. 쌍둥이 도마인데 이 도마가 못 보았어요. 도마가 못 보니까 나도 보았으면 좋겠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 하는 말이 내가 진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이야기가 진행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보세요. 만약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최소한 10일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럼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곳이 그대로 구멍이 뻥 뚫려 있었겠어요? 아니면 아물었겠어요? 육체의 몸이라고 했으면요. 아물어봤겠지요. 상처는 있을지 몰라도 빵 속에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상식을 가지고 읽을 때 뭐냐면 손을 넣어보라. 이건 진짜 손 넣어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한테 어떤 교훈을 넘겨주었고 지금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나와 이야기를 해 보면서 진짜 내 삶의 전부를 네가 한번 곱씹어 봐. 이런 이야기가 손가락을 넣어 손을 넣어 봐 가지고 확인해 봐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조금만 전체를 국어로 읽어도 안 되지만 최소한 국어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서도 보세요. 구약에 그 뱀이 물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고 말해요?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 바라보면 뭐게 된다고 말해요? 산다 이렇게 말했죠. 이 부분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지금 집에서 TV나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꾸로 될 텐데 그 뱀이라는 단어가요. 예, 나시거든요. 이 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꾸민다라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치마로 자기의 벗었음을 가린다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다 거기서 업인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이게 나시 뱀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신은 없이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를 누군가에 드러낸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놋뱀은 우리는 뱀하고 놋은 너무 멀리 있는데 이 놋뱀이라는 것은 이게 타불을 붙이면 이게 놋이 돼요. 뱀에서 놋. 그럼 타불하는 것이 뭐냐면 완성했다라는 말이에요. 타불하는 단어 보면요. 그러면 뱀이 뭐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뱀은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을 상징한다겠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에 써 있는 게 있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 왔다고 말해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놋뱀을 쳐다본 즉 이 쳐다본다라는 말도 나바트라는 말인데 그냥 막연히 쳐다본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골똘히 상고하여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마한테 예수님이 너 손 넣어봐 라는 말은 내가 너희하고 육신을 입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온 것과 지금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의 그 참 의미를 골똘히 생각을 해봐.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살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천국은 내가 욕망하는 것이 금방금방 실현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했어요. 그 예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남을, 그래요.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남이 나보다 잘 돼 있으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남이 나보다 못 돼 있으면 그를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남이 나보다 잘 돼 있으면 박수 쳐주고 내가 열심히 내야 될 나의 앞서가는 그런 모델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보다 혹시 뒤져 있는 사람도 얼마 없겠지만 뒤져 있으면 그를 이끌어야 될 역할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본질적인 것은 항상 어떤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나은 점을 먼저 보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루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일부러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배울 점을 먼저 봐라. 이 지구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배울 점 한두 가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요. 그런데 우리는 배울 점을 봐요. 경멸의 점을 봐요. 어떤 거든지 항상 신앙인은 난이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배울 점을 먼저 보라고 성경에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들 마태라는 말 자체는 제자라는 말이거든요.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 뜻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중에 그 영적 세계에 가게 되면 우리보다 앞선 자도 뒤선 자도 있을지는 있겠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볼 때마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배울 점을 봐요. 세상에 살면서 배울 사람이 많으면 삶이 더 역동적이 되고 끊임없이 감사해요. 근데 배울 점이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배울 대상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신앙인은 반대예요. 시기 질투는 안 느껴요. 배울 점을 보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배우는 본질이 된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윤아 권사님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고 그리고 또 양재철 당신의 집사님 양재근 박혜뼈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신에 물리고 사는 인간적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끄셔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연보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곳곳마다 성령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진아 집사님의 빈 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셔서 마음 너무 힘들지 않고 슬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 식구들 어느 자리에 있던 지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잠언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잔치집에 항상 마음을 두기보다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했듯이 우리의 삶을 하늘 시민권의 목적을 두고 살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물질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귀한 교회 식구들 너무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고 너무 육신적으로 고난스럽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택자들 마음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